민수기는 송구영신 예배 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세는, 예, 그래서 numbers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고, 예, 이제 수를 1장과 또 3장과 26장에서 이렇게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 해서 이제 민수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특별히 민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에 대한, 광야 생활에 대한 문제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여정,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아주 굉장히,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타산지석으로 삼게 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지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 올해도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승리하는 삶인가를 아마 아침마다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민수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구 영신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수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자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합하면 곱하기 3 내지 4 하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숫자만 이루신 게 아니죠. 이 숫자를 통해서 이루셨다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세게 하셨고 하나님 군대로 일어서게 한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진 배치를 하고 행군 순서를 딱 짭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진 배치할 때는 12지파가 동서남북 딱 진 배치해서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행군할 때는 하나님의 앞장, 법궤가 딱 앞장서서 법궤 앞장서 가면 그 뒤에 쭉 이제 지파별로 나아가는 그 순서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3일길 앞서 가시며,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3일길 앞서 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쉴 곳을 찾아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갑니다. 3일길 앞서 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길 앞에 누가 앞장서시냐면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내 삶을, 우리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앞장서 가실 수 있도록 먼저 맡기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민수기 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3장에서는 민수기 1장에서 빠진 레인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 민수기 1장에서는 레인들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레인들은 거기 싸움에 나갈 만한 수에 들지 않습니다. 레인들은 영적인 업무를, 제사 업무, 영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쭉 레인들의 수를 세요.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레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해서 그 레인에서 또 그 지파별로 그 자손별로 업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정결의 문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공동체 혹은 개인의 정결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오늘 5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2장 진배치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쭉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성막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바로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자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남녀를 막론하고 자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그 부정하게 된 자 구체적인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유출증, 그다음에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 죽음. 이거는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고 제사장이 대신 진 밖에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진찰해서 이게 나왔으면 드리고 아니면 계속 격리하도록 이 하는 내용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출병은 뭐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그것이 다 유출병이죠. 여자들의 생리 문제, 남자들의 성병. 하여튼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유출증 환자, 12년 혈류증 여인. 이게 전부 다 유출증에 해당해요. 이 유출병도 전부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시체를 만지는 거 다 부정하다 해서 부정한 자는 7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딱 격리하게 하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했던 게 바로 이 세 가지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해버리자 그 이후 사람과 세상은 부정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거룩함과 부정한 것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추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하게 했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 환자, 그리고 이 죽음을 만진, 이 죽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진영에서 세상의 어떤 대표적인 부정함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들을 진영에서 이렇게 내쫓도록 이렇게 분리하도록 명령을 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냥 분리하고 내쫓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 유출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해서 내쫓았으면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내용도로만 해결하지 않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는 방식 대신에 이 부정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정을 해결하시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부정을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쫓는 것으로 분리해서 내쫓는 것으로 끝났지만 신약에서는 내쫓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직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나병 환자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이제 대표적입니다. 여러 곳에서 나병 환자를 해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나병이 들면은 진 밖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 그 더러워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깨끗해진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찬송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나병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송 8장 부르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냐 하시면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 문제, 마치 나병 환자의 죄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죄 문제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나병 환자 어떤 것이 나병 환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 의식을 행하여서 깨끗하게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단 한마디로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 말씀으로 끝내셨습니다. 엄청난 그 복잡한 절차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구약에서는 엄청난 절차를 통해서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한 방으로 다 끝내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여기 말씀하는 자, 유출병도 역시 마찬가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 누가복음 8장에 세 곳에서나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 만졌을 때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유출병, 그러니까 이 유출증, 그 부정함을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 12년 혈병 앓은 여인과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이 스토리가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야이로가 자기 딸 살려달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사이에 12년 혈병 앓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 아이가 바로 이 12년 혈병 앓은 여인과 함께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 모든 부정함을 깨끗해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이 세 가지 부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 세 가지 지금 이 민수기에서 말씀한 민수기 5장에서 이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역시 자 이 부정한 것 이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을 이렇게 시체를 만진 자는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정한 것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자, 신약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자, 이 유출증 환자를 12년 혈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달리다굼 소녀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 그냥 병든 자 고쳐주셨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부정케 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병고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나아가는 자녀된 권세를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된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단지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요것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 그 좁은 내게 몇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을 예, 그 주님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몇 가지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구약에서는 그냥 쫓아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답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예언을 이루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바로 내가 너희가 본 이 사람이 너희가 본 이 지금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해라. 그 말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뭘로 증명하느냐? 바로 이런 걸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그것인데 바로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죄 문제, 질병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정의 문제에 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6절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6절 한번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거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뭘 말하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죄와 똑같이 간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지은 부정한 것을 말하는 거고, 6절에서는 자 타인에게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해야 돼. 그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먼저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보상죄인데 레위기 5장이 말하는 속건죄를 말합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죄, 하나님과의 관계, 레위기 5장에서는 속건제를 말하는데 바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지은 죄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치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의 핸드폰을 깨버렸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속죄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깨버렸습니다 하고 속죄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 구하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의 1 더해서 값을 치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속죄는 잘해요. 회개는 잘하는데 당사자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아요. 당사자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죄를 자복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 더해서 그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8절에서는 가까운 친척에게, 친척도 없으면 아 이거 다 죽어버려서 돈 벌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해서 반드시 그 죄값은 치르라, 어떤 그 물질을 통해서 그걸 치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뭐 그 당사자에게 하든지 아니면 그 가족에게 하든지, 그 가족도 찾지 못하고 없거든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걸 반드시 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 거역한 죄와 다를 바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바로 선행되어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 자복하고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와 뉘우침이 없는 보상이나 또 보상 없는 자백은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에 대한 일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웃의 원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예물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 헌금이라든가 아니면 이 보상의 문제를 형제 화해하고 그냥 원망 들을 말이 있거든, 정말 먼저 형제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생각해서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타인과의 관계 그 타인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성도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타인입니다. 그 타인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